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아주 가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24절에 우리가 엊그제 묵상했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결 예식의 날이 다 차고 나면 이제 그 남자는 며칠 또 여자는 며칠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은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레위기 12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80일 이렇게. 그런데 기본은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을 드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라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에 산비둘기 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이게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보시면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본래 모든 유대인 남자는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지 않게 된 지가 오래된 거죠. 그렇지만 요셉이 1년에 한 번은 늘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서든지 율법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 젊은 부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가 영향을 받는 거죠. 사실 자녀가 볼 때 아, 우리 부모님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한국 교회가 가족 종교가 되었다 그래요. 가족 종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 예수 믿는 집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교회 오면 부모가 예수 믿는 아이들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혼자 교회에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부모를 전도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 예전에는 안 믿는 집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많다 그래도 제가 볼 때 거의 80% 90%는 우리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족 종교가 됐다 그러거든요. 가족 종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고, 예전에는 안 믿는 집에서 자녀들을 예배당에 보냈어요.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우니까 예배당 가라. 그래서 안 믿는 집에서도 예전에는 아이들을 예배당 보냈거든요. 요즘은요, 아이들이 예배당 가면 부모들이 못 가게 하는 시대입니다. 전도 어려워요. 아이들만 교회가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 좋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지 않으면 주일학교에서 신앙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가난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열심을 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1년에 세 번을 가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갔냐? 세 번 다니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문화가 그렇지 못했고 또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별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유월절만큼은 성전을 찾아오려고 애를 많이 쓴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 모습 혹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본문이 쭉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부모들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고 강해졌습니다. 어제 우리가 40절에서 그거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점점 자라났어요. 오늘 보면 52절도 있습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점점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은 처음에는 대단히 연약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슈퍼맨처럼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헤라클레스처럼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 부모가 예수님을 돌보면서 키운 거죠. 오늘 본문에도 어린 예수님을 돌보는 부모들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 오늘 보면 42절과 4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절과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요셉, 마리아, 아이만 간 게 아니고 아마 동네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는 몇 명만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같이 모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 다니고 거기 따라가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예전에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은 어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 2000년 전. 그러니 이 우르르 다니는 그 시대에 자기 아이가 어디 있는지 다 일일이 챙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일행에서 빠진 거죠. 아마 해질 때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4절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5절을 보시면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그렇게 이 길이요,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면 중앙산악길을 통해서 오면 빠른데, 중앙산악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 그러면 이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여리고를 통과해 가지고 다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데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표고차가 한 하여튼 1000m는 되겠네요. 한 800m쯤 되고 한 200m쯤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가파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뭐 편했지만 올라오는 길은 상당히 가파른 길이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순례객이 많이 모이는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전국에서 혹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모이는 때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4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 동안 그러면 예수님은 뭐 먹고 살았을까요? 사흘 동안 성전에는요 항상 화목제를 드립니다. 성전에는 먹을 게 많아요. 순례객들을 위해서 내놓는 음식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 먹고 지내는데 문제가 없고 또 예루살렘은 노숙이 가능합니다. 이 어디에 순례객들이 뭐 여관에서 잠자고 이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관이 있는 시대가 영업하는 뭐 이런 여관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다 친척 집에 아니면 어디 깃들어서 아니면 뭐 나무 밑에 뭐 이렇게 자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12살 먹은 아이가 그냥 예루살렘에 지내는 것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성전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화목제물을 얻어먹고 다른 순례자들처럼 노숙하면서 아마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잃어버린 예수님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부모보다 어떤 자기 사명에 조금 더 집중하는 뭐 그런 아이였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이 혹시 아이 잃어버려가지고 애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 잃어버려서 애타해 본 부모들은 오늘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그렇지만 아이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거든요. 이 본문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이겠습니까? 왜 이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를 본문이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길을 잃어버릴 그런 어린 아이였던 적이 있고 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아이 때문에 속을 썩인 적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잘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이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이 본문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우셨어요. 12살 먹은 아이였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앞에 앉아가지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4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이 선생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12살 먹은 아이가 선생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설교였습니다. 그 시대 설교는 요즘 설교는 일방적이잖아요. 요즘 설교는 제가 하는 걸 여러분이 듣잖아요. 본래 전통적인 설교는 강론이라 그래가지고요. 고대 사회에는 설교를 하면 질문을 해요.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이제 그런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지 않는 오히려 그 설교를 듣고 질문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면 막 제자들이 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듣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의 도리를 배워 가는데요. 예수님이 선생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아주 귀 기울여 들은 거죠. 잘 듣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복음의 도리, 율법의 도리,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잘 배웠습니다. 잘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모든 영적인 비밀을 다 알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면서 점점 자라나신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을 보시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 48절에서 이것은 아주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 여튼 함부로 행동한 예수님을 부모가 책망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 49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을 이 부모가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1절에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부모를 잘 순종하는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쭉 묵상을 해 왔습니다. 상당히 긴 본문을 읽어 온 거죠. 천사를 통해서 잉태 고지를 받았거나 아니면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제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한 또 이 아이가 할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특별한 아이였던 거예요. 이 보통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이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요셉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51절 보시면 5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지난 18절 19절에서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특별한 아이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마리아가 특별히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리고 아마 훗날에 누가가 물었겠죠. 누가가 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질문하며 이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모을 때 아마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누가복음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거를 마음에 새겨두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만큼 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경험하는 경험치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였는데 점점 자라나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잘 듣고 배우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자라나고 우리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